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따라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관계를 알려주시는데,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성경 공부 시간에 먼저 한 시간 살펴본 말씀이에요.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밖에서 순종하는 것도 있겠죠. 주님 밖에서 하는 모든 현실들은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증거하는 거고,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 보겠지만 먼저 두 가지 뜻으로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앞구절에서도 아내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님께 하듯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남편들은 주님이 하시듯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마찬가지로 거꾸로 보면 부모들도 주님이 하시듯 자기 자녀를 양육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라고 주신 말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비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영적 가장임을 알려주세요. 아비만이 아니죠.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믿지 않는 가정이면 또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게 하셨고, 아버지와 더불어 어머니가 함께 또 그 역할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주님이 하시듯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주님께 하듯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것이라, 즉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게 두신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졌죠, 타락으로 인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증거하라.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먼저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알려주셨죠. 사랑을 말씀하실 때 주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자녀 사랑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에 주님을 불순종하는 것까지, 죄를 짓는 것까지 순종하는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죄 짓는 것까지 순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주님이 하시듯.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에 아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거나 더 세상 영광을 따라가게 하거나 세상의 원리로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죠.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옳다. 누구에게? 이제 믿는 가정에게는. 이것이 옳다. 그것이 주님이 회복하신 가정의 모습이고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가정에서만 아니고요.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교회와 교인들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권세, 당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로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교회가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까지. 교회와 당회도 성도들을 사랑하여 징계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교회에 주신 권세였잖아요. 지금은 당회에게 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를 때 영적 아비라고 불러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없다. 우리는 스승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비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잘 가르치는 스승을 두는 곳이 아니라요. 영적인 아비를 두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하나님 자녀처럼 사랑하고 애타하고 그 죄를 다뤄주고 꾸짖기까지 사랑으로 돌아보라.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죠. 교회가, 사도가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모습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 계시록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칭찬도 하시지만 꾸짖기도 하시고 그 죄를 다뤄주시면서 징계하기까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저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사람들을 그냥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마치 영적 부모와 같이 올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되 징계하기까지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이 아닌 것까지 순종하라고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참 교회의 표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와 교제잖아요. 그것을 올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거나 다스리지 않고 성도들도 말씀으로 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 다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목사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당회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때 순종하라.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명령도 그저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에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도덕, 이런 도덕은 다 사실은 가짜죠. 주 안에서 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도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관계 맺고 교제 나누며 살아갈 어디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증거하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증거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실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심서 심 닿는 데까지 증거하라. 그래서 천국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완전하면 천국 소망 필요 없죠. 여기가 완전한데 여기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완전히 그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지금은 부족하지만 회개하며 심써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거고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든지 자녀들이든지 서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순종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모든 교제 결국은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 말씀에 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것이 주장하라. 그것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그 5계명을 가지고 오시죠. 특별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알려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많아요. 오늘도 다음 시간도 그 다음 시간도 보겠는데 먼저 1절에서 자녀들의 어떻게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4절에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 중심에 이 5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5계명을 올바로 깨달아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계명을 중심으로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5계명을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도 바울도 이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영어로 하면은요, It may be well with you and you may live long and on the earth. 너가 잘 되고 오래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5계명을 생각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기억하는데 원래 이 5계명에는 약속이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5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약속까지 같이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떻게 들려요?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자에게 세상 축복 준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 말씀일까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만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부모 순종 잘하라. 공경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 5계명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10계명이나 모든 계명을 이해할 때 그 배경에 언약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언약을 무시하고 계명을 보면 완전히 도덕 수준에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것하고 연결해서 이 구절을 보지 않으면 완전히 딴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있는 옛, 이 계명을, 5계명을 옛 언약 안에서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 옛 언약은 옛 언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비추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계명을 이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죠. 10계명은 옛 언약 아래서 주어졌어요. 옛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세상 축복으로 증거되던 시대.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천국 축복으로, 천국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그걸 비추어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지금도 효를 행하는 자에게 세상 축복 아니면 장수를 약속하시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이 약속과 함께 주어진 5계명은 옛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의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주어지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다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 아무 땅에서 축복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당시에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 광야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옛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옛 언약의 축복을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하고 연결을 할 수 있냐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언약 축복하고 닮아있다는 거죠. 그 행위 언약의 원리하고. 당시 아담과 이브에게 참 부모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삶이 길었겠죠. 거기서 잘 됐겠죠. 거기서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겠죠. 부모를 공경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 아버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길지 않고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찾아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이 찾아오고 이생의 비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옛 언약의 현실이 그와 닮아있다는 거죠. 행위 언약은 아니지만 행위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요. 똑같아요. 아담과 이브가 갔던 길하고. 그리고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들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5계명을 완전히 순종하고 성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오계명에 약속된 이 축복도 예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오래 그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는 것을 완전하고 영원한 현실로 성취해 주셨죠. 그 땅이 이제는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이 할 수 없었고 가리키기만 했던 현실을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이 계명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효도하면 뭐 복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축복으로 완전히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옛 언약 새 언약의 관계에서 가르치고 성취된 현실로 이루어졌지만 이 계명이 알려주는 본질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계명의 본질은 같아요. 그걸 우리가 못했던 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지 이 계명이 알려주는 가르침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아가면 그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살 거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와 교제를 알려주실 때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있는 오계명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 언약 자녀 교육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거기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느냐.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언약 말씀의 기관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효도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언약 기관의 역할을 하여 그 부모를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에서 그 백성으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가정을 먼저 그 가정의 부모를 통해 자기의 언약 자녀들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또한 그 부모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권세와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언약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이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 축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이 10계명의 5계명을 선포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 삶이 길고 잘 될 거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를 풀어주세요. 신명기 6장으로 가면.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라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이를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하여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잘 내 자식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아가게 하라. 부모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품지 못하게. 세상의 원리와 그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다뤄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언약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고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주신 권세에 순종하며 부모에게서 배운 믿음의 원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자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어오는 구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오계명을 주신 후에.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신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 내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명하신 후에 구체적인 계명을 주실 때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너희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너희들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라.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죠. 이 경외라는 단어가 원래 누구에게 쓰이는 거예요? Fear the Lord.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누구에게 쓰여요 지금? 부모에게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며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왜? 부모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언약 말씀의 기관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고요. 자녀들도 부모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가정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옛 언약을 보면 만일 부모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 또한 자녀들도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따라왔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질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쳐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오계명에 따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임하게 될 언약 축복과 저주의 현실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건 뭐예요? 약속 있는 계명을 잘 지켜서 그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지 못합니다. 왜?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 떠났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진노의 자식들로 자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언약 백성 된 것에서 끊쳐지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옛 언약의 율법의 원리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율법으로는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거해야 됨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기까지 오계명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는 현실.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먼저 이 오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아들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셨고요. 다시는 언약 저주의 심판이 없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누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복음 말씀에서 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천국 축복 안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옛 언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알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오계명의 내용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욱 온전히 성취된 천국 축복의 현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계명을 가지고 오시면서 새 언약의 교회 안에서 믿는 가정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천국 복음으로 다시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있는 오계명 안에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무엇인지를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이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각각 부모 편에서 자녀 편에서 올바로 증거되어야 되는지 좀 더 연결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5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부모에게 주신 책임과 역할 그리고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주 안에서 회복된 현실로 주님을 순종하듯 주 안에서 이루어가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주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이루어져서 온 가정이 더욱 회복되는 가정으로 천국 가정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